창세기 앞부분은 2020년 시작하면서 1월과 2월에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9월이 됐네요. 예, 1월, 2월 그러니까 너무 먼 옛날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예, 코로나 이전 시대입니다. 오늘 가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저희들이 또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이 족장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7장부터 우리가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왔는데 37장에는 요셉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셉의 그 형들 사이에서 요셉이 어떠한 지금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결국은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는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38장은 조금 의외입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메시지를 전개하는 데는 38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요셉의 얘기에서 그 열두 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가정 얘기로 들어가서 사실은 굉장히 좀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전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 얘기가 39장하고 비교되면서 요셉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의미를 좀 더 확대되어 보여지게 되는 거죠. 39장에는 요셉이 오늘 함께 앞뒤를 읽었습니다만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당시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이 어떤 국가 형태를 갖고 있는 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관의 집에 이제 요셉이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요셉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굉장히 억울하게도 도리어 요셉이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39장 끝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40장으로 넘어가면서 41장까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41장 앞부분인데 여기까지를 보면 어떻게 옥에 갇혔던 요셉이 바로의 앞에까지 서게 되는가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면서 사실은 이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은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익숙하고요. 사실은 요셉의 스토리를 이야기해도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패턴이 있고 여기에 메시아의 그림자가 있고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요셉의 스토리는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서 경험도 하셨을 텐데 아마 그 밀레니엄 극장에서 사이렌 사운드 그 프로덕션으로 요셉 그 뮤지컬을 봤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감동스럽게 이게 이제 전개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보았을 때는 그 야곱과 재회하는 그 장면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저도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먹먹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처럼 귀한 스토리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요 여러분께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 스토리 속에 전혀 예측지 않았던 그러한 방향성이 드러난다. 어떤 디렉션이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에 그러니까 일종의 무브먼트가 있어요. 움직임이.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잘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두 번째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살았던 삶이 그러므로 어떤 삶으로 드러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례적 삶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또 여러분을 도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저자가 의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특별히 38장과 39장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놓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변화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여기에 움직임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면은 안에서 바깥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선택받은 가족. 그죠? 이 선택받은 가족의 열두 지파 이게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아버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두 지파 열두 아들로 대변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던져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여기 있지 못하고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라인은 안에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가고 있고,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있을 만한 곳으로 보여주지 않고 도리어 거기에 많은 허물과 굉장히 신랄한 문제들을 보여주고 도리어 세상 속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브먼트가 있어요, 이 스토리 안에. 근데 이 무브먼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중요한 키들이 있는데, 첫 번째 키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 사실 꿈이라는 게 이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꿈이 많이 나오죠. 야곱도 꿈도 꾸고. 근데 여기에 특별히 37장에 보면 요셉이 꾼 두 개의 꿈이 나오고요. 40장에 가면 관원들이 꾼 두 개의 꿈이 나오고요. 41장으로 가면 바로 왕이 꾼 두 개의 꿈이 나옵니다. 이 꿈으로 연결되는 이 스토리라인 속에 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일단 꿈이 뭔가 요 얘기를 잠깐만 하고요. 근데 꿈이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편인데,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방편으로 꿈을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직도 그 꿈에 대한 좀 신비한 느낌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꿈은 참 이렇게 깨고 나면 좀 이상하죠, 기분이. 지금도 그래요. 어젯밤에는 어떤 꿈을 좀 꾸셨나요, 여러분? 예, 뭐 개꿈입니다. 뭐 그래도 되는데. 어떤 꿈을 꾸셨나요? 저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여튼 피가 많이 사방으로 튀는 꿈을 꿨어요. 예, 제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하죠, 기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시그먼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제 만들어낸 그 사람은 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눌려 있다가 밤에 이제 잘 때 꿈이 되면 이게 이제 열려 가지고 속에 있는 욕구가 표출되는 거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히스테리아를 치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즉 그런 경우는 뭐냐면 꿈이라는 게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굉장히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꿈을 보면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가끔 하나님이 어떤 꿈 속에 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꿈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구원의 도를 전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성경 안에서도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계시를 주실 때는 꿈이 귀하다고 이렇게 꿈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모세의 이제 형과 이제 누인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좀 뿔이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모세가 당신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인데,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 모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이제 개입하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미리암과 아론을 야단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너희를 포함해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나타나냐, 환상과 꿈으로 나타난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다. 그러면서 모세가 진짜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수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최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에 요 내용을 따가지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나타냈는데 꿈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도록 나타나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강림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 같은 경우 요한 1서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졌다, 보았다, 함께 느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방법으로 얘기를 하죠. 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면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났고요. 그냥 어떤 또 다른 뭐 어떤 다른 차원에서의 현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뭐 두 번째 역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역사 속에 현실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거가 사도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처럼 기록된 게 아니라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실로. 이것을 오늘날 성령님의 조명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우리의 모든 이 오감 속에 전달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쳐놓고 꿈꾸겠다고 다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꿈 해석하러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 이 창세기 이 내용에 보면은 이 꿈이 어떤 구원의 계시라든지 뭐 특별 계시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반 계시적인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의 방편으로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는데 이 꿈의 이 보여주시는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계시는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져요. 그 예를 들면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근데 자연 세계를 봤을 때 답이 아직은 안 와요. 자연 세계는 우리를 굉장히 어떨 때는 황홀하게도 하고 어떨 때는 두렵게도 하고 자연 세계를 통해서 느끼는 건 도대체 이 배경에는 누가 계신 거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창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어제도 그걸 좀 느꼈습니다만은 밤에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 어제 굉장히 맑았잖아요. 밤하늘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별들의 모습을 볼 때요. 그 느낌은 뭐냐면 도대체 저 뒤에 누가 계시는가? 약간 그런 좀 의아한 아직도 신비한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것도 있죠. 양심.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근데 양심이 가져다 주는 질문은 뭐냐면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아니에요. 양심만 가지고 내가 살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뭐지? 이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사건들이. 그 사건들도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이 시대에 여기 와 있지? 도대체 이게 뭐지? 계속 탐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답을 주지는 않지만 이런 사건들이나 양심이나 심지어는 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주시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창세기 37장부터 꿈이 자꾸 나오는데 이 꿈이 하나님이 자기를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면 그 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는 거죠. 어떤 반응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고 꿈을 이미 경험했던 야곱은요. 꿈을 꿨잖아요.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꿈으로 꾸기도 하고 꿈을 꿨던 이러한 얼마든지 하나님의 소통에 익숙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37장에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저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전혀 생각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짓밟아버려요. 그리고 놀린다니까요. 요셉을. 심지어는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놀리고요. 그리고 요셉에게 해코지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아, 꿈을 아주 뭐 잊어버린 건 아니네. 그렇지만 적어도 그 꿈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다든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 형제들이 그냥 짓밟아버려요. 유일하게 야곱만이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표현이 1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무지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편 반면에 이 관원들을 옥중에서 만났을 때 여기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들 얼굴에 꿈을 꾸고 나서 근심의 빛이 가득해요. 근심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여기 41장 8절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번민이 마음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좀 해석해내라고. 답을 얻고 싶다고.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심이 없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알고 싶어하고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 텍스트 속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뜻밖이죠? 자, 또 하나 여기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야곱까지 포함해서 37장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분은 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온갖 굴곡을 겪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가 야곱과 에서 그 둘 사이에 편애함으로써 이 사랑의 코디네이션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어떤 가정의 불행함이 있었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미스매니지 한단 말이에요. 자기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요셉을 지극히 편애함으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내부적인 갈등이 조성되게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은 괜찮았냐? 17살짜리 요셉이 어리지도 않은데 나타나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형들에 대해서 그저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형들이 뭐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비방하는 거. 형제들에 대한 비방.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아주 극악한 죄악들의 그 조목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그 조목에 나오는 죄가 뭐냐면 비방하는 죄, 수군수군하는 죄.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세요. 형제 사랑의 어떤 전혀 사인이 안 보여. 형제 사랑의 사인. 여러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지역에 사시는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세요. 필라델피아, 필로스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사랑이고요.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형제입니다. 형제. 필라델포스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그러면 형제 우애의 자리. 형제 우애가 이루어지는 곳. 멋진 이름이죠. 교회요, 교회. 필라델피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 우애 사랑. 신약 성경에 이 필라델포스라는 이 형제의 우애가 나오면 그건 다 교회 얘기예요. 성도 공동체 얘기예요. 형제의 우애를 해라. 형제의 우애가 중요하다. 형제의 우애를 계속해서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해라. 이 형제의 우애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7장에 페일하는 게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 형제를 우애하는 것을 페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인의 죄를 범해요. 가인의 죄. 가인의 죄는 뭐예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차서 동생, 형제를 죽이는 죄예요. 형제들이 야곱,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을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죽이진 않았죠. 팔았죠. 그럼 팔았다면 그러면 뭐 그래 너 한번 잘 살아봐라 이걸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은 getting rid of예요. 없애겠다는 거, 없애겠다는 거. 우리의 삶에서 그를 좀 없애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안타깝죠. 자, 이게 이제 38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의 가정이 나오는데 중요한 샘플로 나오는 게 좀 더 깊숙이 들어가요. 유다뿐만 아니라 그 아들 세대에 나타나는 문제. 여기에 엘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였다 그랬어요. 뭔지 몰라요. 그 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심판의 날을 보류하지도 않고 그 순간에 그냥 확 그냥 다 끝내버리나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웬만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웬만하진 않아. 이게 아니에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근데 또 그런 사건이 반복되죠. 그 아들, 그 동생에게서.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스토리는 뭐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은 결국은 이름이 이어져 간다는 것은 자기의 분깃이 남고 자기의 재산이 남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중요한 의미거든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엘이라고 하는 큰아들과 결혼했으니까 다말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사실은 이미 호적을 옮겨온 거예요.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 남편이 죽어버렸어. 아들이 없네. 동생이 대신 형수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그냥 어떤 무슨 뭐 간음이고 간통이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어떤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무를 행함으로써 잉태한 아들이 형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형의 분깃을 이어가도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시스템이에요. 근데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이걸 거부해. 안 해. 왜? 형은 없어지면 좋겠어. 형의 이름이 남길 원치 않아. Get rid of. 형제 사랑이 없는 거야.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도 없애버렸어. 이게 지금 가정 안에 불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낯 뜨거운 일이 또 벌어지죠. 유다가 며느리를 임신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럼 다말이 문제냐. 여기에 마지막에 유다가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한마디를 남기죠. 뭐예요? 자기가 위선자다.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스토리 속에 아주 그냥 심각한 그 페일리어들이 거기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페일리어가 벌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은 39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세상에 던져졌는데 그거 참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이에 17살의 요셉과 39장으로 넘어간 이 요셉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에 무브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도리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봐야 돼요. 제가 그냥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한 목적 자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만민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 근데 신앙 공동체가 정체되고 신앙 공동체가 타락하고 신앙 공동체 속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흩으십니다. 그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끝나느냐?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God knows what is doing.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알아서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역사를 세상 속에서 이루시고 이 패턴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제가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앵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지역교회니까요. 로컬 처치니까요. 로컬 처치 안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자기 안에 출입돼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그 자기의 소욕을 막 부리기 시작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참 이상할 정도로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집단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진 않으세요. 흩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과연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교회를 제고하는 그러한 보이스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교회가 이렇게 이전같이 소위 말하는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한다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정상화될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었던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따뜻한 형제 사랑의 공동체였던가?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었다 하니까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있어서 뭔가 신앙의 이 본질을 진정성을 authenticity를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말이 먹히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 호감을 갖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물쭈물하면서 교회가 뭐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은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이 희미해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에이 끝장이다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 속에 심어주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이 더 말을 잘할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요새 좀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주범이 교회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뭐 이 교회 모임에 대해서 막 뉴스만 하면 교회 얘기 나오니까 좀 이렇게 불편한데, 자 제가 뭐 그거를 지금 여기서 평가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 재미있는 현실은 뭐냐면은 제가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가끔 보거든요. 뉴스 시사 이런 거. 근데 그 얼마 기간 동안에 뉴스에 나와서 교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얘기를 해요. 그냥 일반 사회 그 뭐 일반 방송국인데 뭐 CBS도 아니고 다 방송국인데 교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얘기를 하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교회론을 논하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뭐냐 이 질문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사회에 전하는 게 교회가 아니냐? 너무 심플한 얘기지만 그러나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오늘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사람 숭배하는 집단으로 바뀌었나? 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아주 집단적 이기주의가 되어버렸는가? 예? 오늘날 교회가 왜 신앙이 이처럼 미신처럼 막 이상한 걸 얘기하고 믿는 그런 집단이 돼버렸는가? 예? 왜 교회가 제도적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돈 싸움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창세기 37장 39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지 솔직히. 그러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answer me 그런 거, answer me 좀 답을 해달라고. 답을 해달라고. 왜? 세상에도 하나님의 꿈이 꾸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삶이 지금 막 전개돼 나가고 있다. 정신없는 페이스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요새는 교회의 공공성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끼리의 대화만을 하지 말고 세상이 들었을 때 그 대화의 의미가 뭔지를 고민해봐야 될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대화는 뭐예요? 우리끼리의 대화. 교인들 모여 싸우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 세상 앞에 그것이 노출됐을 때 나 부끄러운 대화이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 제가 이거를 막 지금 막 비판하듯이 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성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예배가 뭐냐 도대체? 공동체가 뭐냐? 사실은 지금 공동체가 뭐 안 된다 안 모인다 하지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사귐을 한다는 것은 대면이 너무 중요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동체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요. 온라인이든 뭐든. 진정한 사랑과 공동체 속에 우리의 삶의 격려와 우리의 삶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슈들이 그거를 제고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너무 감사해.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죠. 성례적 삶이란 건 뭐냐. 요셉이 39장에 그걸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성례적 삶. 성례가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 성례전 있죠. 성례전. 우리 교회나 개신교회 성례전은 두 개입니다.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근데 성례전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할 때 사용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이 물 속에 온갖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씻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옛생활은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새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이 세례가 그렇게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놨어요. 근데 그게 물이야, 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니, 똑같은 물이에요, 물. 이 물 속에 무슨 그런 많은 게 담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담겨져요. 그게 성례예요, 성례. 맛사라고 하는 조그만 크래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담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잔에 담겨있는 포도즙에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어요. 이 피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이 담겨져 있고 이 피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물에, 어떻게 크래커 한 조각에, 어떻게 포도즙 약간에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것들이 담길 수 있는가? 이게 성례전이에요. 근데 성례전을 왜 하냐면은 성례전은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례전이라는 것은 outward visible sign, 그러니까 외형적인 겉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인인데 무엇에 대한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tangible 만질 수 있게 맛볼 수 있게 즉 우리의 심지어는 육체적 감각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례다. 이게 성례다. 그러니까 성례에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례전이 있어요. 우리가 요새 성례를 이 성찬을 좀 안전의 어떤 이슈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지 못해가지고 참 고민인데 아무래도 10월 초에는 어떻게 해든지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례전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성례전의 의미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자 교회 안에 성례전이 있다면 교회 밖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교회 밖에는 성도들의 성례적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똑같은 의미를 담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면 사실은 그건 마지막 때예요. 그럼 다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성례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본인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례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례적으로 담아내는 자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질그릇. Jar of clay.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다. 그 보물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성례적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으로 던져졌을 때 요셉이 살아낸 삶의 모습은 뭐냐면 성례적 삶을 살았어. 제가 이제 그 말을 붙인 거예요. 성례적이라는 말을 좀 이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의미를 여러분께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기쁨의 교회 언어예요. 이거는 성례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마치 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시지 마치 크래커 하나와 그 포도즙 하나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듯이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임퍼펙트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아가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주 쉽게 제가 세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 뭐 주여 주시옵소서, 나한테 무슨 막 갑자기 파워를 주시고 내가 막 불신자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임재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요셉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됐는가? 이 말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나타납니다. 그때에 요셉이 말하는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나타나요. 그 뭐냐면은,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요, 당신은 주인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만일 내가 당신과 이렇게 범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뭐냐면, 성례적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answer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걸 이제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계수하는 삶. 근데 그 항상 하나님께 응답하는 매 순간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증명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그게 윤리예요, 윤리. 윤리, 도덕이 뭐예요? responsibility예요. 나의 삶에 어떤 책무가 있다. You must. 뭐야, 나 무슨 책임 없는데? No, you must. 당신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윤리예요. 그런 윤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틀린 거예요. 왜? 진정한 건 하나님이니까. 창조주가 현실, 실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가치는 answer to me. 내게 대답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디맨드 앞에 서 있는 삶이에요. 성례적 삶은 이게 나 혼자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생명의 역사예요. 여기 형통이라고 말해요. 모든 걸 하지만 형통이다. 이건 지난주 설교로 돌아가야 돼. 지난주에 제가 뭐라 했어요? 기쁨을 유발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앤서라는 진정한 순종과 윤리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뭐냐면 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의 소욕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향하는 삶의 그 과정인 거예요. 저 안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변화가 있고 섬김이 있고 생명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가능했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뭐든지 맡기니까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의 손에 쥐어주니까 생명이 돼요. 옥수가 그의 손에 쥐어주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허물과 망가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변화와 소망과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성례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한 건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이 생명을 소통했어. 선지자 중에 하나야. 꿈을 해석해내기 시작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내. 저는요, 특별히 이때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좀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파송된 자로서 세상에 던져진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사업처는 비즈니스 as 미션입니다. 선교적 사업처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가면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하고 직장 나고. 그러나 그 관계성 속에서 성례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어떤 친구들이 하나도 없으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나간다는 거 전제하고 나누는 대화 속에 어떤 대화가 오갑니까? 우리끼리의 대화. 은혜 많이 받았어. 여러분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에 가서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신앙적인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근데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뭘 믿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던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거는요, 여태까지 불신자들은 알고 싶어해요. 듣고 싶어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면 너무 흥미로워해요. 그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성례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목적이에요. 지난주에 웨스트 노리튼 타운십에 이 경찰들에게 그 어소시에이션에 저희 교회가 지난 설립감사주일에 헌금했던 그 액수 그 중에 대부분을 그분들에게 도네이트하면서 전달했어요. 웨스트 노리튼이라는 곳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자리예요. 이 상황을 가면서 특별히 공권과 시민이 부딪히는 이 시대에 시민과 시민이 부딪히고 인종과 인정이 갈등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한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 그냥 경찰들한테 돈만 준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대필들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블레싱하며 기도하겠다. 당신들이 책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Now you're accountable. 우리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 시대에 아프고 힘든 갈린 이 나눠짐 속에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고 싶고 서로의 신뢰감을 세워나가는 첫 단추를 좀 끼웠으면 좋겠고 이러한 와중에 세상이 우리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감사함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아주 단면적인 거지만 그냥 한 작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성례적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그러한 보고서가 마치 창세기 40장 41장 쓰여지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안 밀려요. 세상에 하나님 절대로 안 밀려요. 말도 안 돼. 밀린다면 여러분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꼭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했어요.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전쟁터에. 근데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어요. 하나님이 졌어요? 하나님이 항복했어요?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패했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에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마다 이방의 권세들은 서질 못해요. 하나님 스스로 테이크케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파송된 자로서 성례적 삶을 살아갈 때 딴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이 고민은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건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나 정말 성례적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바로 이때 새로움을 역사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